오늘 본문을 기록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그 기간을 계산하면 한 40년 정도 되는데요, 유다에서 40년간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 왕들은 요시야 왕을 비롯해서 여호아하스, 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5대에 걸쳐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유다 나라가 멸망할 터이고, 그리고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친 애굽주의 성향이었는데요,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주의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왕과 백성들이 애굽과 화친을 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살려면 애굽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유대 나라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망하냐,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는 자기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이야기를 하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멸시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 보니까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미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멸망입니다. 유대 나라의 멸망입니다. 그걸 전하니까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늘 이 예레미야를 박해를 했습니다. 36장 23절에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 메시지가 싫으니까, 메시지를 전하는 그 말씀, 요즘 말하면 성경이죠, 이 두루마리를 작은 칼로 다 카트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박해가 없지요. 자, 이런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유다는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바벨론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요,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자기들의 귀를 거슬린다,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체포하고 구타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대낮에 멍에를 메고, 짐승이 메는 그 멍에를 사람이, 선지자가 메고 길거리를 활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빌론에 끌려간다는, 망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는 고백하기를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 도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그 어려운 나라 환경 속에서 예레미야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까? 하나님을 기다림이 좋다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첫째는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19절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 고초, 재난, 쑥, 담즙, 이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나라에 아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자, 그걸 생각할 때에 낙심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21절에 중심에 회상한 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그러나 정말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소망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런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우리 개인이나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스탠포드 대학이 있습니다. 이 스탠포드 대학은 아주 유명한 대학입니다. 미국에 뭐 여러 유수한 대학이 있지만은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이 스탠포드도 그 못지않은 훌륭한 대학이에요. 이 학교 설립자가 누구냐면 스탠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원래 돈이 많은 분이었어요. 아들 데리고 저 이태리인가 여행을 갔습니다. 어린 아들 데리고. 근데 거기서 아들이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목숨을 잃습니다. 그 어린 아들을 잃으면서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이분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 꿈은 다 제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내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산 그 당시에 2,200만 불입니다. 아마 요즘으로 환산하면 뭐 수억이 되겠죠. 그 돈을 이 대학교에 스탠포드 대학교에 기증을 해서 대학교를 세우게 된 겁니다. 이분이 사실은 이분의 그 기록을 쭉 보면은 그런 말도 있어요. 원래는 스탠포드를 세우기 전에 하버드를 찾아갔습니다. 하버드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옷을 좀 허름하게 입고 갔어요. 그런데 수의실에서 어떻게 왔어요? 아, 내 대학 총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아니,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총장을 만나요? 바쁜 사람인데.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해서 이제 그 총장을 만나게 돼요. 내가 학교를 위해서 큰 돈을 한번 기증하고 싶은데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이 총장이 이렇게 보면서 몰골을 보니까 돈이 없게 생겼어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돈을 주겠냐고, 그냥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는 아, 이만한 학교 세우려면 얼마 돈이 필요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이분이 기분이 나빴어요. 하버드에 기증하려고 했는데 내가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스탠포드 대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아무튼요, 그 스탠포드 유니버시티가 그분 아들의 이름입니다. 물론 자기도 스탠포드지만은 그 스탠포드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학교를 세웠어요. 자, 그 자기가 아들을 아끼는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정말로 본인이 고백하처럼 정말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하고자 했는데 아들이 죽었으니. 그러나 자기 꿈이 참 제로 변했지만은 이 캘리포니아의 모든 아이들을 내 아이들처럼 키우겠다, 만들겠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학교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은 놀라운 새로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릴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25절에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선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낙심하고 포기하고 뒷걸음질 칠 것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좋은 일이 오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도 사울의 사유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그 인기 때문에 고난을, 고초를 당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기도하고 인내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훌륭한 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시기하는 바람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요. 자기의 원대한 꿈과는 정반대로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심할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탠포드 대학의 윌터 미셸 박사가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 큰 아이들이 아니고요, 4살짜리 아이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머시멜로 하나를 주면서, 야, 너 요거 가지고 15분간만 기다리면 내가 머시멜로 하나를 더 줄게,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 아이들이 그 달콤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1은 그냥 주자마자 그냥 입에 넣고 먹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3분의 2는 15분, 아유, 아이들에게는 15분이 고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유혹, 달콤한 것을 먹는 애들이 있고 참고 기다렸다가 또 상으로 하나 더 받는 아이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실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14년이 지났습니다. 그 14년이 지난 다음에 그 15분을 기다린 사람하고 기다리지 못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 두 그룹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머시멜로의 유혹을 참아낸 아이들은요, 이 스트레스가 와도 그걸 잘 참고 잘 견디고 이 스트레스를 잘 효과적으로 다루고, 그러니까 이 사회성과 정신력이 월등하게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15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먹어치운 그 아이들은요, 뭐 끌핏하면 짜증내고 사소한 일에도 그냥 쌈막질하고요, 뭐 싸움에 휘말리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두 그룹을 이제 학업 성적을 비교해 봤더니요, 그 머시멜로를 먼저 먹어치운 애들보다는 15분을 참아서 상을 받은 그 아이들이 그 SAT, 대학 수능 시험 아닙니까? 거기에 평균 210점을 더 높이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SAT 210점이라고 하는 건요, 큰 차이입니다. 뭐 10점, 20점 가지고 하버드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좋은 대학을 가고 못 가고 하는데 210점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스코어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을 줄 알고 인내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매미도요, 그 한철 나와서 맴맴맴맴 노래 부르기 위해서 7년 동안 애벌레로서 묻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7년의 그 인고 끝에 그가 매미가 돼서 그 한철 정도 맴맴하다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미도요, 참지 못하면 매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참 참고 기다렸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가 참고 기다림이 좋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선을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 작가 조앤 롤링이 있습니다. 해리포터를 썼잖아요. 이분이 그 원고를 만들어서 12개 출판사를 다니면서 출판해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 그렇죠. 한두 군데가 아니고 12군데를 다니면서 이렇게 원고를 내밀었는데 거절당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기다리지 못하고 또 원고장 불태워버리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포기했더라면 오늘날 해리포터나 또 그 유명한 조앤 롤링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 마그렛 미첼은요, 신문 기자였습니다. 우연한 사고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병상에서 누워 있으면서 소설을 썼습니다. 그걸 책을 내기 위해서 3년 동안 13군데 출판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들들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 아, 나는 재주가 없나 보다, 인기가 없나 보다, 그래서 그 원고를 그냥 집어넣었더라면, 불에 집어넣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세상에 없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 동안 참았고 인내해서 결국은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회자로서 수련을 쌓고 드디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된 것입니다. 베토벤 같은 사람도 그 하나의 곡을 쓰기 위해서 12번이나 그것을 다시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이든도 그렇습니다. 800곡이라고 하는 그 많은 작품을 쓴 다음에 그 후에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나중에 명곡인 천지창조가 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요, 최후 만찬, 그게 그냥 한 번에 수상해서 그려진 게 아닙니다. 8년 동안 2000번 이상 그렇게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내가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망하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바빌론에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70년 동안 망했잖아요. 정말로 유다가 없어지고 망해서 이 세상에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까? 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본심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까? 그건요, 이 고난으로 밖에 다른 것으로 교훈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 당시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해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기둥으로 듣습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든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지만은 워낙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매를 든 겁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유대 나라에, 하나님 섬기는 나라에 이런 징계를 주시느냐, 얼음이 오느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매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본심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임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영원토록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자비가 풍부하시기 때문에, 풍성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겨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서양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냇가에서 잔잔한 돌들을 없애버리면 그 냇가는 노래를, 소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 냇가에 그냥 아무것도 돌이 없으면 그냥 물만 흘러갈 뿐이에요. 그런데 중간중간 돌들이 베껴 있으니까 거기에 물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쫄쫄쫄 소리 내잖아요. 그 노래가 그 자갈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축복이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새 한 마리가 하나님에게 어느 날, 아유 하나님, 이 무거운 날개를 두 개씩이나 양쪽 어깨에다가 이거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불평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날개 때문에 그런데 그럼 날개 떼어버릴까?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그 날개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쭉 펴면 몇 미터 되잖아요. 얼마나 큽니까? 그 날개가 크면 클수록 튼튼할수록 높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개를 딱 떼어서 없애버린다? 그럼 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날개를 싫어하는 그 새와 같이 짐과 시련을 싫어하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고난이, 묵은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그랬어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자기의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함께 강을 건너는데요. 내가 원주민들이 자기들은 그냥 걸어가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따만 돌을 탁 주면서 이거 안고 건너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화가 났어요. 아니 자기들은 그냥 가면서 내보고는 무거운 돌을 들고 가라고. 그런데 한 중간쯤 가서 보니까 아 왜 돌을 들고 가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은 뭐 웬만한 건 그냥 수용해서 잘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갔더니 막 물살이 세는데 급류가 흘러가는데요. 그 돌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물에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돌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요. 무거운 짐이 지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짐을 지어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 어딘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기원하면서 특히 1절로 11절에 보면 위로라는 말을 참 많이 하세요. 10번 이상 합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 위로라는 말이 그냥 완전히 도배를 해버렸어요. 위로라는 말을 그렇게 10번이나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바울이 그 말을 했을까요? 그 배경은요, 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환난을 겪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걸 보면 엄청난 고생이죠. 그런데 그런 시련과 환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 위로, 그 어려움을 이겨갔다는 그 말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시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파라 그러면 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칼레오 그러면 부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곁으로 불러서 안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품으로 안아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파라클레시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위로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와 같은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파라클레시스 함께 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함께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승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힘이 들었을 때 하나님 위로해 주셨고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고요. 그러나 우리도 또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이 위로를 가지고 또 다른 이웃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 이웃 사람들 서로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가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위로라는 말을 10번이나 했는데요. 그만큼 위로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런 우리가 내 힘만 의지하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누굴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만 의지하지 말고, 이런 바울이요 그 당시에 학박사로서 또 젊은 나이에 출세한 사람으로서 뭐 굉장한 스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가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을 당할 때에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이요, 너무 가난해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편지를 썼대요. 하나님, 제게 5억만 주시면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편지를 써가지고 붙이려고 하는데 마땅히 주소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대통령한테 보냈대요. 대통령이 그걸 읽어보고 난 다음에 감동을 받아서 보좌진들에게 한 2억 좀 보내줘라, 지원해줘라 그랬대요. 이분이 5억을 기도를 했는데 2억이 왔어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요, 5억을 저에게 직접 주십시오. 대통령을 통해서 주니까 대통령이 3억 떼먹고 2억만 보냈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지어낸 이야기겠습니다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박해를 당하면서 감옥에 가서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그 착고가 다 풀어지고 찬송이 일어나면서 그 간수가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